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욱수 목사님 이제 재판 2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기나긴 그 이제 재판 과정을 마치고 이제 2심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포털 사이트에 2위까지 이렇게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2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10위권 안에는 들 정도로 세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정말 무죄 판결을 받았냐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한국 교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목사님 무죄를 받으셔가지고 좋다고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했었는데 한국 교계 안에 이게 큰 이슈가 되고 목회자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과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더라고요. 우리가 또 일반 교회 목회자들을 접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접해보면서 이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후에 초교파 모임을 가지면서 일반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고 초교파 모임을 갔는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큰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다. 박 목사님의 무죄 판결은. 아니 그게 왜 충격이냐? 당연한 일이지. 아니 그게 왜 충격이었냐면은 일반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들 전부 다 부정부패가 많은데 타락되어져 있는데 자기 교단에 이제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타락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기총도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많은 비리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한국교계가 이제 갈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늘 우리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했던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단이었죠,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표 목사님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건 이 사건에 대해서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사를 해가 전방위로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해도 이제 죄가 없다. 범법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그러고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켜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가운데서 훈련을 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복음 전도에 필요하고 복음 전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훈련을 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훈련을 받으러 돌아오겠냐고 하니까 그 삶을 내려놓고 우리처럼 삶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뭐가 얽매여 있고 뭐가 있고 뭘 해야 되고 탁 선뜻 삶을 드리고 우리처럼 삶을 던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옳고 또 이 삶이 복된 거 알지만 선뜻 삶을 못 던지고 그렇게 머뭇거리는데 또 앞으로는 또 믿음을 배우게 되면은 그 가운데 많은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목회자들 구원을 받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대형교회 목회자들 뭐 금난교회 순복음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뭐 충영교회 목회자들 다 문제들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만약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없었으면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윗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번 있던 재판의 문제도 하나님의 종을 우뚝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듯이.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왜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냐?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잊혀져 있고 내 마음에 멀어져 있는 그 주님을 우리 속에 세우고 싶어서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 화요일 날 2심 재판에 다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판사가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그 청구하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 재판한다고 시간 빼앗기고 또 뭐 변호사 선임하고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손해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라에서 죄 없는 사람을 이제 무고히 검사가 정죄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빼앗고 또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뭐 이제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심에서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없도록 이제 정확하게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1심 판결문도 들었고 2심 판결문도 들었는데 2심 판결문에서는 1심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판사님이 그 판결문을 썼더라고요. 그 2심 판결에서는 조목조목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편에 서서 증언했던 사람들, 우리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대적하는 편에 서서 이제 증언했던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고 우리 편에 서서 또 이제 증언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이제 했던 이름을 거론하는데, 우리 반대편에 서서 이제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판사가 판결문에 풍문을 듣고, 풍문이 뭔지 무슨 문인지 압니까? 예? 풍문을 듣고 제 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 썼어요. 하나도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들리는 소리로, 그 다음에 제 3자에게 들은 거 3자가 비난하는 소리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우리 편에 서서 한 사람들의 증언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뭐 영업인으로서 이제 진영우가 경영에 참여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증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쭉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초기에 변심하기 전에 박 목사님은 운하에 와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와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 조언을 해주는 이제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진술을 해요. 근데 왜 중간에 변심했느냐? 우리는 모르지만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은요, 판사는 정확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초반에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왜 중간에 가서 바뀌어가지고 목사님이 다 했다고 뒤집어 씌웠는가. 이번 판사님은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세심하게 냉철하게 탁 판결을 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변심했는가. 그러고 보면은 검사가 그들의 죄를 봐준 게 있어요. 도기권, 진영우, 김혜란 이 세 사람이 배임 횡령을 했는데 이 배임 횡령죄를 덮어줬습니다. 그럼 배임 횡령죄를 덮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박 목사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누가 봐도 뻔히 보이죠? 여러분들이 좀 뭐가 보여집니까? 예, 판사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검사가 이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 다음 이제 이들이 변심한 이 시점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중에 변심한 내용이 아니고 초반에 이들이 했던 진술, 그게 이제 사실인 걸로 보고 판결문에 이들이 이렇게 진술한 바 하고 이제 그걸 인용을 탁 하신 거예요. 야, 정말 판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이들의 진심이었는지를 딱 가려내가지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판결문을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복사해서 봐야 되겠죠.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1심 판결문도 참 너무 분명, 1심 판결문에서는 목사님이 무죄인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판결문을 썼다면은 이제는 2심에서는 왜 이제 목사님에게로 이 죄를 떠밀었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내용이 이렇게 좀 더 이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 판결문을 쭉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격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데,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목, 이제 조목조목 지명을 해 놓은 거예요. 너무 놀랍게 대적,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법적인 근거가 남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완벽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석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필요 없이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판결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에서도 박 목사님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죄인으로 몰아서 이랬기 때문에 이건 나라가 잘못했다 하고 검사가 잘못했다고 보상을 해주는데, 당연히 그들도 보상을 해야든지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정말 여러분들 그날 우리가 그 다음날이 또 명절이고 이래서 소식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대형교회 목회자들 법정에 세워봐라, 깨끗한 사람 누가 있냐. 그러나 박 목사님은 온천하에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세우시는 거라,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참된 복음이고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가셔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예, 혹시 이야기 못한 분들 있으면은 또 나중에 판결문 나오면은 그 판결문 내용을 우리가 공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싸워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싸움을 싸우게 하셨는데 우리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밖에 없었고 검사도 우리 편도 아니었고 또 이제 뭐 문화측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나가서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대적자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쁘고 소망스러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소식을 늦었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찬송을 한 곡 불렀습니다. 물론 늘 찬송 한 곡 부르고 시작하는데 오늘 찬송가를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정말 주님 없이는 우리는 늘 실수만 하는 인간이구나. 주 없이 돋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함 같이 했는데, 여러분 도시 없으면 배는 그냥 물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있고 도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 없는 인간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았을까? 아니요. 우리는 실수만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이 주님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안 되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안 되구나. 내가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왜?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은 이 말씀 하나 믿으면 됩니다. 그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구나. 그럼 내가 좀 못했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싶어서 어려움을 주는 거고 문제를 주는 거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은 성령이 막 돕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서 나를 때리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돕죠. 온전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냥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어떤 실수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까요. 나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 나는 놓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돕는다면은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일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나? 내가 이래 육신적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겠나? 아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만 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 내가 이래 부족한데, 주님, 나 도울 거죠. 사람들은 내가 하려고 애써보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주저앉아요, 보면은. 오늘 우리 간사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대학생들 이제 굿뉴스코 이제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늘 한 우리 이제 한국에서 해마다 450명에서 한 500명 정도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1,000명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0명을 보내자. 그러면 1,000명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계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옛날처럼 이제 막 전단지 나눠주고 홍보지 나눠주고 이런 시대보다는 SNS상으로 홍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게 그 일을 담당한 간사들 마음에 난 못해, 우리 이런 거 할 줄 몰라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가판대 나가서 그냥 홍보하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 방식만 이제 고집하는, 그래서 뭐 사진전을 하라고 뭐 그런 거는 이제 하고, 이 방법은 배우려고도 안 하고 또 이걸 두고 마음에 받아서 진행도 안 하고 그냥 못한다고 이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못하면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데, 하나님 난 못하는데 주님 내가 당신 뜻을 따라 가겠는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고,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라고 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께서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다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뜻이면은 내가 갈 테니까 주님 나 말 못하는 거 알죠? 주님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발을 내딛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신앙이 안 되는 이유,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만해서 그런 거예요. 거만해서 안 배우는 거예요. 거만해서 안 배우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 일하시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보자. 만약에 우리 간사 자매님들이 마인드 레크레이션 하는 자매들, 야, 저 자매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도 안 오고 신앙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던 자매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막 다니면서 공무원들 교육을 하고 연수원에 다니면 교육 어떻게 저렇게 하지? 배우면은 되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왜? 교만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의 말씀은 그 마음 안에 다 무시되어져 버리는데도 그러면서도 별로 무시한다고 생각, 아니 나는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러고는 이제 자기 위안을 삼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친히 돕겠다는 거예요.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 뜻이면은 내가 받을 내딛고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재능을 주든지 지혜를 주든지 돕는 나를 붙이든지 내가 당신 뜻이니까 당신이 친히 돕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고 가면 여러분 모세가 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니까 당신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고 갔다고 합시다. 갔는데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떠듬떠듬하고 말을 잘 못하고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돕는 자를 줘야죠. 모세야, 너 이제 네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아론에게, 네 형 말 잘하잖아. 네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론이 대변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라, 편하게.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랄 일 있겠어요? 아이고, 제가 못하는데도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네. 그럼 나라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 네 형을 통해서 내가 말하마. 너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아론이 말하면 대변인을 써라, 이제.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론이 나가서 담대하게 말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됐을 텐데 모세의 마음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고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못해도 발을 내딛고 나가보고 어려워도 발을 내딛고 나가보고 불가능해 보여도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교회의 뜻을 따라서 종의 뜻을 따라서 근데 이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나 못해요. 나 할 줄 몰라요. 나 안 되는데 어떡해요. 마음이 낮으면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안 되는데 발을 내딛고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교회 뜻이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몽골을 이렇게 갑니다. 몽골 울란바트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내일 저한테 박사학위를 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박무사님께서 연목 목사님, 저 임민철 목사 있는데 자네들 다 박사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속으로 우리가 무슨 박사야. 목사님은 해외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월드캠프랑 장관 포럼을 큰 일을 하시니까 대학에서 명예 박사를 주는 게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름을 알려져 있어도 외부에는 모르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제가 그냥 사이버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필에 제 이름 석자하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오는 거 봐요. 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오는 거 봐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는 뭐 알려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러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현목 목사님 받았고 저 이번에 받죠. 임민철 목사님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받으러 가죠. 잠비아의 벨트 대학에 우리가 교수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 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야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아이 내가 무슨 박사야. 아이 명예 박사를 아무나 받나. 우리는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봐서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요. 왜?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도 성령이 친히 돕는다면은 예,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발을 내딛고 나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나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길은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친히 돕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길에는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듯이 왜 너는 네 모습 가운데 네 연약함 가운데 매여 있냐? 내가 네 연약함을 돕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친히 돕는데 내가 연약함이 좀 있으면 어떻고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고 레아처럼 알력이 없고 총이 부족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레아를 하나님이 복된 여자로 만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내 모습을 봐도 형편없어 보이고 또 내가 형편을 봐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뭘 경험할까요?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걸.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내가 연약한 게 문제도 아니고 내 형편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손길은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이 손길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어려운 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는 것은 순간순간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네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너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들으시는데,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는데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뭘 간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명절 때 저희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무슨 선물을 갖다 드렸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선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받고 너무 기뻐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제 시간을 잠깐 주는 건 여러분이 맞춰보라고, 머릿속에. 무엇을 선물하셨을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것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에게 주는 메달이 있어요. 미국 참전, 미국에 있는 생존자들, 참전 용사들 가운데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에게 주는 메달인데, 이 메달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유해 발굴단들이 휴전선에서 유해 발굴하면 나오는 탄피, 포탄, 이제 그다음 철책선, 이걸 가지고 이게 기념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메달을 이렇게 만드는데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왜? 철책선은 쇠고 이 탄피 이런 거는 이제 구리 동 종류인데 이 두 개가 섞이질 않는데요. 붙질 않는데요. 이걸 특수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것만 제작하기 위해서 용광로 하나를 비워야 된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 소식을 포스코의 회장이 들으시고, 그건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서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용광로를 하나 비워가지고 그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참전 용사들에게 주는데, 한국에 있는 참전 용사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준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 참전 용사들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걸 하나 얻었어요. 그 협회 회장님을 만나고, 또 이제, 해병대 사령관님을 만나고, 월드캠프 때 만나면서 이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길래, 저희 아버지도 6.25 전쟁 참전 용사시라고 생존해 계신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냐고, 그게 자기 차에 이제 있는 금 하나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얻은 거였거든요. 그래 막 진작에 갖다 드린다 갖다 드린다 못 갖다 드려 이번 명절 때 갖다 드렸는데 아니 딴 선물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이제 탁 갖다 저희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주는 건데 이거 한국에 아무도 못 받은 건데 저희 아버지만 이제 받으시니까 여기도 참전 용사로 이제 계실 텐데 나이 드신 우리 부친들 가운데 너무 이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예, 왜 안 주냐고 또 막 극하지 마시고 이제 그게 귀한 기념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죠. 그건 아무나 만들 수 없고, 그걸 그러면 까짓 거 그걸 갖다가 돈 주고 만들래야 만들 수 없어요. 그 재료를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 당시 녹슬었던, 6.25 전쟁 녹슬었던 철책선도 구해야 되고, 그 당시 이제 탄피도 구해야 되고, 코탄피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걸. 그건 돈 주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는 건데 특별히 이제 기념이 되는 거죠.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습니까? 예. 근데 아직 포장지도 안 뜯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포장도 안 뜯어봤어. 선물을 줬는데 아직 그게 뭔지도 이제 모르고 그냥 성령이라는 것만 아는데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포장만 해놓고 있어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죠? 예. 근데 그 포장 뜯어봤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어요? 혜택을 보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6.25 전쟁 때 남편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전쟁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이제 피난살이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나무 상자를 하나 이제 보석 상자를 하나 주면서 이걸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열어봐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이제 피난을 가서 고생을 했고 남편은 전쟁에 가서 다행히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상봉을 했는데 아내가 너무 고생한 거예요. 남편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고생을 했냐고. 아니, 당신 생각해보라고 남편 없이 두 아이 데리고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이 피난살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남편이 내가 준 상자 그거 안 열어봤냐고 하니까 안 열어봤대요. 그거 어디 있냐고. 그거야 잘 간직하고 있지. 당신이 준 선물이니까. 야, 이 바보야 그걸 왜 안 열어봤냐고. 그거 가져와봐라고 이제. 탁 가져와서 남편이 아내 앞에서 탁 열어가지고 그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 금을 주면서 이거면은 피난살이 하는 동안 어렵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걸 안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고생고생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힘들 때 열어보라고. 근데 그거 안 열고 고생고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상자를 왜 안 열어봤냐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정말 어렵고 이제 못 살겠다 싶으면 열어봐라 해가지고 그래 또 어찌 버티고 이제 살만은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걸 또 막 처음부터 막 이래저래 다 써가지고 다 날려버려 나중에 고생한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그 아내는 남편이 금덩어리를 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놈의 남편 벌어놓은 재산도 없고 돈도 안 주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라고 이 고생하고 이제 사는 게 다 이제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는데 실제 남편은 충분히 전쟁 동안에 전쟁 그 기간 동안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걸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선물을 하나 주시면서 이거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상자를 안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건 아는데 성령이 있다는 걸 알지만은 삶 속에 그 성령이 일하는 것을 누리고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선물 상자를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 선물 그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 가지로 부족해도, 만 가지로 연약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 안 하시는가? 아니요. 성령이 돕는데 내 부족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돕는데 내가 모자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레아처럼 알력이 없고 총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며 머이보셋처럼 두 발이 다 쩔뚝인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돕겠다는데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고달픈 인생길을 가면서 고달프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령이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면서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늘 떠올리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고 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지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 내게 가르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물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물 상자를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물 상자를 열어서 내가 그걸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전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는 내게 이제는 버릇처럼 습관처럼 내 마음에 길이 나 있는 것이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나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셔요. 내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또 올려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비춰주시기도 하고 교제를 받으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대로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하나님 한 번도 그 약속대로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약속의 말씀 하나 있으면 되구나.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그 모든 문제에 가장 그 해결의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간증합니다만은
영주에 가서 첫 사역지 영주에 가서 내가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한 영주라는 곳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었지만은 그 내가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했을 때 동서남북에서 네 자손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말씀 하나 의지,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천안에서 예배당을 짓는 부분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든지 아프리카에 갔을 때나 어디에 갔을지 내가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해 그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최근에 제 아들이 이제 성교학교를 갔는데 성교학교 가자마자 이제 믿음을 배우고 가야 돼. 믿음 없이 가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도 이제 약해지고 생각에도 끌리고 막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는데 근데 그 어려움 앞에 제 마음도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다른 사람 문제는 참 잘 해결해 주는데 막상 자식 문제가 닥치니까 그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찌할꼬 하는 마음만 들고 그 제가 내 마음이 참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하고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적고 무상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로 주신다는 것은 선물로 준다는 건데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안 주시겠나? 내가 생각에 잡히고 또 엉뚱한 생각이 끌려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시겠다.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는데 내 마음에 이제 제가 이한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 이한규 목사님은 아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면 이분에게 간증이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이 있겠다 싶어서. 아이고 이 목사님 제 아들이 속을 썩이니까 참 제 마음이 어려운데 이 목사님 어땠습니까 하고 하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옆에서 이제 보기만 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이 안 돼 막 책망을 받고 내 아들이 믿음으로 살거나 아니면 이 목사님은 막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 세움을 입고 내 아들이 막 유신 책망 들으면 어느 길을 택할래 크면은 내가 책망을 듣더라도 자식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길을 택하겠다 하더라고. 부모 마음이죠. 하와이에 월드캠프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한규 목사님 아들이 개막식 하는 날 도망을 갔어요. 이한규 목사님 아들하고 또 다른 이제 목사님 아들하고 셋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실컷 놀다가 개막식은 바쁘고 반별 모임 없다는 걸 알고는 가서 놀다가 또 술을 먹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렸어요. 그때 우리가 하와이 캠퍼는 정말 어렵게 비자를 받아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비자를 받아서 정말 소중한 캠프였는데 첫날 이제 그런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 세 명이 이제.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때 제가 교제를 해줬대요. 그 뭐라고 교제를 해줬냐면은, 이 목사님, 저는 이거 이 목사님의 문제라고 안 봅니다. 우리 아이들 문제고 우리 문제지. 그리고 제가 그때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저도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다 쫓겨나고 당장 돌려보내라고 이제 제일 첫 뱅기로 돌려보내. 얘네들은 아이 와이프에 함께할 자격 없다고 이제. 제가 그때 내가 한 번도 내가 책망을 듣더라도 종합해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얘네들 보고 야 너들 가니까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있는 거죠. 너희들 마음 어떠냐 하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 한 번만 봐달라는 거. 근데 뭐 이미 이제 결정 나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나가서 구해 볼 테니 너희들 기도해 하고 있으라고 하고는 종합해 나갔어요. 보면. 그때 분위기는 진짜 우리가 하와이 월드 캠프는 너무 은혜로운 은혜롭게 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 그 많은 인원이 미국 비자를 다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미국 비자를 다 받아서 하와이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기뻐하는데 첫날부터 이제 얘네들이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종합해 나가서. 강구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예 캠프에 참여를 안 해도 저 무대 저 스텝하고는 참 힘든데 그 일이라도 시키면서 얘네들 마음 좀 다스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자네가 책임지고 그렇게 시켜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면제부를 받은 거죠. 그 지금은 선교사로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던데, 근데 저는 남의 자식은 믿음이 있던데, 제 자식, 그러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게, 내 옆에 종이 있으니까, 종들 앞에 또 기도를 부탁하고, 교제를 듣고, 제일 먼저 목사님 앞에 이제 나가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네가 그 문제를 들고 나한테 나오면 자네 문제 아니고 내 문제야. 그리고 우리 선교의 문제야. 그리고 예수님의 문제야 라고 하시는데 아 이게 야 내가 목사님 앞에 들고 나니까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의 문제가 되구나.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구나. 야 이게 우리 선교의 문제고 예수님의 문제라면은 성령이 친히 강구하면서 이걸 도우시겠구나. 마음에 참 힘이 있고 평안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말씀 하나가 왔을 때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거기서 이제 내 마음이 먼저 벗어나고 내 마음이 먼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한규 목사님에게, 이한규 목사님이 처갓집이 상주에 있는데 그 포도가 참 맛있어요. 명절에 갔다 오면 종들한테 이제 포도를 한 상장씩 주는데 농약을 안 친 포도라서 껍질째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님한테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박사학위를 준다 해도 안 기쁘고 맛있는 포도를 준다 해도 그 맛을 모르겠다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전화하셨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여러분 창세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때문에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된 거예요. 저도 막상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봤지만은 제가 자식에 대한 어려움은 이렇게 안 만나봤는데 막상 자식에 대한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만나는 거하고 또 자식을 인하여 어려움을 만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식 때문에 깊이 근심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는데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에 깊이 근심이 되었는데 언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유함이 오고 쉼이 왔느냐는 거예요.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아브라함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마음에 내가 그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비춰지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내 스스로는 아브라함처럼 깊이 근심하는 것처럼 나는 깊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줘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왔을 때 내어 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만 믿음이 왔느냐.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네 아이나 네 여종을 내 근심치 말고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내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내 쫓는데 아니 자식이 나간 것도 아니고 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자식을 내쫓았구나 했는데 부모 마음에 이 내쫓고 싶지 않은 자식을 내쫓아야 될 때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도 뭔가 챙겨줄 수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챙겨주는 거는 분가해 주는 거죠. 내쫓는 게 아니고. 아니 아브라함이 재산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보면 며느리를 과로 보낼 때 약대 열필에 모든 좋은 것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력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약대 한 필은 500kg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약대 두 마리면은 지금 1톤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만큼의 양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약대 10필이면 5톤 트럭에 실을 만큼의 각종 좋은 걸 실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첩의 자식이지만은 나가는데 약대 한 필에 먹고 살 만큼 챙겨가지고 보낼 수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가를 시키라고 하면은 한 미천, 살림 미천 챙겨가지고 보내면 돼. 내어 쫓으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된 거예요. 야, 아브라함 이래서 어려웠구나. 그냥 내보내고 분가를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내가 쫓으면 그 자식의 마음에 하갈의 마음에 이 아들 이스마엘의 마음에 아버지를 대하여 한을 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내 쫓으면서 땡전 한 푼 안 주고 빵 하나 하고 물 하나 줘가지고 생수 한 병 하고 빵 한 병 달 줬다가 나가라고 내 쫓으면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그래 내 쫓겼으면은 이놈의 짓구서 내가 다시는 이제 뒤도 안 돌아본다 이제. 얼마나 그 마음에 원망하고 한을 품겠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게 좋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에 줄 수 있는데. 아브라함 아까워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데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쫓으라 했기 때문에. 야, 이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깊이 근심한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내 쫓아버리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깊이 근심이 되었다가 이제 그 부분에 아브라함 마음에 그 근심은 사라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랑 가죽 부대와 떡과 무랑을 줘서 내 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왔을 때 근심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왔을 때 그 근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깊은 근심을 그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하니까 그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 하나 의지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어 쫓아도 성령이 친히 돕더라고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뭐 어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어 쫓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하갈 어디로 갔는가 이스마엘 어디로 갔는가 행적을 찾아봐가지고 예 다행히 어느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용케 그 먹고는 밥은 먹고 삽디다. 집은 있더냐? 집이 어디 있습니까? 뭔 돈이서 집이 있겠습니까? 어제 얹혀가지고 그냥 낡은 집에 한쪽 창고 같은 방에서 집에서 어찌어찌 그래 밥은 먹고 삽디다. 그럼 아브라함이 야 이거 좀 몰래 갖다 놓고 와라. 그래 도와줄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쫓으라 했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친히 도우니까요. 하나님이 내 쫓으라 할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내버려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도울게. 너 안 도와도 돼. 내가 도울게. 나도 내가 내 아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친히 도우셔야지. 그래 아브라함은 그걸 아니까 도울 수 있는데도 안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해 줄 수 있는데도 위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가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원찮은 선물을 줬겠냐는 아마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선물 생각 많이 했죠? 뭔 선물을 사가나 하고 고민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선물을 사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물해야 되나? 제가 지난번 인도를 갈 때도 인도에 이제 선물을
뭔 선물을 사갈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장관님들을 만나니까 장관님들에게 뭔가 선물을 해야 되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뭐 인삼, 뭐 홍삼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소문이 나서. 홍삼 이런 걸 가져가려는 게 액체류는 비행기에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짐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바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짐 붙이고 찾고 막 이럴 여력이 이제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기 때문에 그러고 뭘 가져가나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좀 걸맞는 선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는 선물인데 임금이 주는 선물, 임금의 하사품 만약에 시계를 선물해 준다고 합시다. 한 두 달 참은 고장날 시계를 주면 어떻겠어요? 아, 이놈의 시계 뭐 차도 못할 시계를 왜 주나 이렇게 욕하겠죠, 그죠? 그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뭐 기념으로 선물을 준다 그러면 막 싸구려 막 써도 못할 걸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다 쓰지 못할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데 어디까지 돕겠냐는 거예요. 한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이 돕기에 한계가 그건 나도 도울 수 없다. 그건 내게도 한계다. 그러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는 것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네가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어느 날 제가 찬송가 내행의 노래 보면은 내행의 노래 찬송을 늘 부르다가 어느 날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이 찬송을 보면서 그냥 찬송을 불렀는데 가사를 딱 보니까 아니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얼마나 어렵길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를 돕겠다는데 친히 돕겠다는데 친히 연약함을 돕겠고 친히 강구하시겠다는데 내 앞에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선물로 주셨구나. 내게 엄청난 선물을 준 거예요. 주님이 준 선물. 주님은 이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야 우리는 그 선물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사람 포장 뜯어보고 성령을 주셨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게 얼마나 유용한 건지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건지 써보지 않고 누려보지 않은 사람 때로 여러분들이 그 집에 뭐 물건 하나 있는데 안 쓰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유용하고 야 이거 정말 좋네. 이거 정말 편리하고 좋은 거구나 하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능이 들어 있는데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이 들어 있는데도 쓸 줄 몰라.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제가 강연을 하러 이렇게 가면은 시간을 봐야 되는데 시계가 없는 강연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필요한데 저는 이제 뭐 시계 이제 잘 안 차고 다니는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시계 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이 폰에 시계를 켜면은 꺼지잖아요, 폰이. 그래서 그냥 전자시계 그냥 조그마한 걸 하나 사야 될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폰은 시계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기는 왜 시계 안에 계속 나오냐. 물론 요즘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은 시계가 켜져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옛날 폰이라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로 나온 폰의 기능을 어플로 다 깔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꺼진 화면 시계하고 이제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어플이. 화면이 꺼졌는데도 시계가 딱 나오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나는 시계를 살려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싼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줄은 잘라버리고 그냥 시계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연할 때마다 놔둬야 되려나 하고 이제 싸구려 그냥 싼 시계 어디 없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나 사야 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그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도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겠냐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에도 수많은 기능이 있어서, 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찾으면 다 있어요. 야, 이런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찾아보면은 다 있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어플들을 개발해 놨는데 물론 또 새로운 부분에 필요하다면 개발하겠죠. 그러나 성령은 이미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 있단 말입니다. 몰라도 여러분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부터 뭐가 있어야 될지 구하지를 못해도 성령은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죄사함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선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 상자를 어렵고 힘들 때 열어보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그걸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준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만가지 도우시는데 그 성령을 마치 보석상자의 그 뚜껑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래 나도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게도 성령이 계시지. 내게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그 성령은 내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고 했어. 그러면 이제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과 문제를 연결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할 만한 약속의 말씀이 없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형편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형편이 보일 때마다 내게 준 약속의 말씀으로 반격을 하십시오. 받아치십시오. 생각이 더러지는 생각을 자꾸 용납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 말씀으로 반격을 하십시오. 그러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고 말씀이 일하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 마음에 쉼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 하나 배우게 되면 이런 법칙 하나 배우게 되면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식을 내어 쫓은 부모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이런 경우가 있나.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는 것도 부모 마음이 애절한데 이거는 내어 쫓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고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지가 와도 안 되고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평안할 수 있고 아브라함 스스로 그 자식을 내어 쫓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교회 음성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하고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대명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열국의 아비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주께서 내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하면서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셨는데도 말씀이 왔는데도 약속이 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와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어 쫓는 것처럼 그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 걸 못 믿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성령이 친히 도우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내어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아침 일찍, 아니 아침밥이라도 먹여가지고 보내고 해가 뜨면 보내야지. 해 뜨면요.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점심이라도 줘서 앞으로 이제 밥 먹기 어려울 건데 점심이라도 챙겨 먹여 보내야 안 되겠나. 그러다 보면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찍이라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마음에 말씀이 온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선물 받았습니까? 예. 명절 때 아이들이 용돈 받으면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또 귀한 선물 받으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실로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래 내게 있는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내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문제 성령이 친히 도우시겠구나. 성령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 왜 하나님이 돕지 않겠냐.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느냐. 주의 일하심에 기대와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도 선물로 줬지만은 모든 걸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행위가 들어간 사람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일조는 꼬박꼬박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구원에는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도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그러면 내 연약한 것도 내 앞에 있는 문제도 성령이 친히 도우시겠고 은사로 모든 걸 주시겠다면은 내가 비록 신앙을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내가 육신적인 건 육신적인 거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모든 걸 주고 모든 부분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셔야 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